우리 인간은 동물과 참으로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영장류라고 그러죠.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동물과 차별성이 있죠. 동물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즉 자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다음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삶을 살아가요. 동물들은 결코 던지지 않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사는 이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성한 질문을 던지는 사춘기 때이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삶을 살아가죠.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왜 내가 지금 이곳 메디슨에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들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고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우리 내면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라는 그 답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 내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1970년대에 나온 미국 드라마 중에 이 뿔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이그 TV를 틀면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어요. 그 드라마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사는 흑인 노예가 있는데요. 이 노예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국에서 노예로, 흑인 노예로 살지만 그 뿌리를 찾아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가 노예가 아니라 자신은 자유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자유롭게 사는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노예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를 찾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수 있죠. 근데 그 뿌리는 단순히 누구의 몇대 손이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 인간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신을 알아야 돼요. 신을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신학에도 보면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신학책에 보면 인간론은 항상 신론 뒤에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책의 나열을 보면 먼저 신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순서냐면 신론을 공부해야지만이 인간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이 빠진 인간론은 올바른 인간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실마리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인간의 삶의 모습, 인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입니다. 하나의 이렇게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나오고요, 6장 초반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6장 중반부에는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는 맹인을 고치신 이적이 나와요. 이 네 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 깊이 알려준다고 해서 심화 표적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자면 더 intensified signs라고 불러요. 우리가 여름 방학 때 2, 3주간 intensive 코스를 들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알 수 있는 표적들이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심화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것을 잡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텐시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인데요, 왜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가 심화 표적, Intensified Signs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심하게 충돌을 하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심화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과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나의 입장이 정리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심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적의 일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 5장 초반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명절 그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병자들이 모여있다고 소문이 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 고쳐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38년 동안 아팠어요.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축하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을 맹비난을 합니다.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축하해 주지 못하고 기뻐해 주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에 병들었다 그러면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아픈 겁니다. 82년 김지영이가 지금까지 아픈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병에 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특별히 안식일 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점점 더 완악해짐을 알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 다음은 더 완악한데요.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법과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박해를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이게 옳은 생각인가요?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나요?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조명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창조의 관점은 창세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죠.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리듬에 따라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관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근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안식일에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은 소극적인 의미로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반만 아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일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의 논쟁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아파했던 그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축하하라고 그렇게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으로서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구약적 의미의 안식일 논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 예배가, 이 주일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주일을 지킬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일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기뻐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본능에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미를 추구합니다. 미닝을 추구해요. 의미가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지금 이곳 메디슨에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하나님을 알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셨어요. 심화 표적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고 안식일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심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